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네, 지난 3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를 순결한 신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공부한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음란함을 제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음란함을 제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하신 그들의 큰 죄악은 하나님과 동시에 우상을 숭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시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이 마치 결혼한 아내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외도하는 것과 같이 음란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요, 바로 음란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에게 징계를 하셔서라도 우리가 그 거짓 우상을 버리고 바른 자리, 즉 남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의 출처가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는 첫 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구역 모임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B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도 크게 반응하는 사람이다. 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도 크게 반응하는 사람이다. 사무엘, 구약의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세미한 그 음성을 듣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그가 반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고 채찍과 같이 강한 징계의 그 고함을 듣고서야 반응하는 그 어리석음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주 설교를 듣고 구역 성경 공부와 또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의 시간을 갖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세미한 그 음성에 반응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구역 모임이 될 때 우리의 믿음에 진보가 있게 될 것입니다. 10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가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며 또 회복의 시작입니다.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바르게 알아갈 때 우리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내 남편, 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번 요한복음 2장 23절과 24절 그리고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을 우리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우리 천천히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지난주 암송 구절인 호세아 2장 19절에서 우리 20절을 천천히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네, 이처럼 우리를 일편단심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알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22번째 시간이며 함께 살펴볼 말씀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교회를 향해서 편지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거대한 불신앙의 사회 속에서 살아갔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그 이유만으로 무시와 소외와 부당한 대우와 위협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주님을 거부했던 그 세상이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거부한다는 것은 사실 당연하지만 그 당시에 성도들이 실제 그 삶의 자리에서 겪어야만 하는 삶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라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어떻게 그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근본 원리가 되는지를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11절에서 25절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 나눌 때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삶의 방향을 바로 잡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3번 11절에서 12절입니다. 제목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라고 정했습니다. 사실 본문에 등장하는 표현이 아니라 그 앞절인 2장 9절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목적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증거합니다. 이제 함께 나눈 이 본문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A번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 무엇과 같은 자들이라고 부릅니까? 우리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라. 바로 거류민과 나그네입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이 거류민은 외지인 거주자라는 뜻이고 나그네는 외국인 방문객이라는 뜻입니다. 사실상 크게 구분돼서 사용하지 않는 동일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동일한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함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라는 히브리서 기자의 교훈과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증거한 바울의 교훈과 일맥상통합니다. 이 거류민과 이 나그네는 현재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 그 사회에서는 낯선 자입니다. 소외당하며 동시에 관심의 대상임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세상에서 낯선 자라는 것입니다.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는 자칫 현실을 도피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이제 이 땅에서 보여주라는 촉구의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이 낯선 자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살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이상히 여겼고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며 하나님의 아들됨을 온전히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B번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제어하라고 권면합니까?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네, 바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그 육체의 정욕입니다. 여기 싸우다라는 이 단어는 문자적인 의미는 군인으로 복무하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뿌리 내리길 갈망하는 그 육체의 정욕과 싸우는 영적 군사라는 것입니다. 군인이 자신의 그 군인된 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절제된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절제라는 이 덕목은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적인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큰 특징 그것은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 이것입니다. 이 점이 세상에서 우리가 낯선 자인 이유입니다. 육체와 함께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가 찬송가 191장 4절에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이 땅에 뿌리 내리기를 갈망하는 육신의 종욕과 싸우는 영적 군사라는 것입니다. 10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비방을 받을지라도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까? 우리 이어서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바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질 것을 권면하는데 여기서 이방인은 다른 민족의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비신자를 의미합니다. 비신자.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을 때 비신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히 여기고 악행한다고 비방하며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 이 4장 4절 이 뒷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여기서 그들은 비신자입니다.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라고 증거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비방을 받는 이유는 이방인 그 비신자와 함께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더욱 다름질하고 있는데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상히 여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이 비방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시는 날입니다. 오시는 날은 심판하는 날을 뜻하기도 하고 또 공동 번역에서는 그들이 회개하는 날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행실이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발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이 땅에서 잠시 거름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도록 보내신 하나님의 뜻,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거름인과 나그네의 삶, 세상과 다른 낯선 자의 삶을 살아가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선한 행실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어서 4번입니다. 13절에서 17절을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A번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왜 주를 위하여 왕이나 총독과 같은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할 것을 권면합니까? 우리 13절에서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네, 바로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기 위해 순종할 것을 권면합니다.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실 일반적인 의무는 국가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국가와 이 세상의 권력을 허락하신 그 목적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에 대한 이 순종의 목적은 왕, 그 당시에 황제나 총독을 위해서도 아니고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도 아닌 오직 주님을 위해서여야 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배척을 당했고 비방과 고소를 당해 법정에 서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그 삶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의 이 선행은 어떤 개인적인 경건을 내 어떤 행위를 의미하기보다는 사회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그 선행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의무와 선행을 책임 있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행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비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를 어떤 태도로 사용해야 합니까? 우리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네, 바로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16절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세상 권세에 대한 그 세상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우리 성도의 자유가 박탈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자유는 어떤 정치적인 자유가 아니라 영적인 자유, 그러니까 죄의 지배력에서의 죄의 종된 자로서의 자유, 그리고 죄의식으로서의 자유, 그리고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어떤 불가능한 의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 자유가 우리의 탐닉이나 방종을 위한 변명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8장에 보면 우상에게 바친 재물에 대한 그 교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을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걸러 넘어지게 한다면 사도 바울은 스스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아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자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유로운 섬김과 섬김의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지로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그들을 사랑할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섬김에 있어서 우리는 또한 자유롭습니다. 우리가 섬기지 못할 사람, 섬기지 못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섬김과 사랑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자신의 이웃을 위해 산다. 그렇지 않을 때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0번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누구를 공경하며 누구를 사랑하며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를 존대해야 합니까? 우리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바로 무사람, 형제, 하나님, 왕입니다. 무사람은 그냥 사회를, 형제는 교회 공동체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경건을, 왕은 어떤 정치를 의미하므로 그리스도인이 사는 모든 환경과 관계를 포괄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공경, 즉 그들을 존중하는 태도로 살아야 하되 교회 공동체의 형제 자매에 대해서는 사랑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 두려워하며 하나님은 우리는 경외해야 하지만 황제, 왕은 존중의 대상이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을 비난하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를 우리는 취해야 하지만 교회 공동체의 형제 자매처럼 주님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존대하고 순종하는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의 진정한 왕이요 주인이신 하나님처럼 그들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몸과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우리는 경외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 관계의 유형마다 그에 맞는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지혜입니다. 5번입니다. 18절에서 25절까지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정했습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어떤 총론이었다면 이제 강론으로 이어집니다.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거룩함과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A번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환들을 향해 주인에게 어떻게 할 것을 권면합니까? 우리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네,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라. 주인에게 범사의 두려움으로 순종하라라고 사환들에게 권면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그 당시의 사환들, 쉽게 말하면 종, 노예들인데 그들에게 비록 이 땅에서 주인을 섬기는 종의 신분으로 살아갈지라도 복음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갈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태도를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육신의 종이 아니라 육신의 주인의 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 한결같이 육신의 주인을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종이라고 하는 이 신분은 사라졌으며 그 당시에 종들이 당했던 그 사회적인 차별과 부당한 대우와 가혹한 상황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게 이 땅에서 차별과 부당한 대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해 삶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것은 사실 동일합니다. 사연 없는 인생은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고 서로의 삶을 나누면 나눌수록 사실 모두가 다 그 말 못할 그 사정이 있었음을 즉 모두가 다 각자의 그 삶의 무게를 지고 견디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삶의 자리에 있느냐 참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삶의 자리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가느냐일 것입니다. 우리가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집,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덜 좋은 집, 덜 좋은 직장, 원치 않는 직장, 또 원치 않는 환경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동일한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환경은 바꿀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태도는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B번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환들에게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고 증거합니까? 우리 19절에서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증거합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 그것은 참는 것에 있지 않고 선을 행함에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의 사환들, 종, 노예들은 참는 것, 그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참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참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선을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잘못으로 겪는 그 고난은 인내로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이 아닌 부당한 일을 겪을 때 인내하며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가능한 삶의 향기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아름답다라는 이 헬라어는 보통 성경에서 은혜로 번역하는 카리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 전서의 맨 마지막 5장 10 말미인 5장 12절에서 새번역 성경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여기는 실로아노의 손에 빌려서 나는 여러분에게 몇 마디 썼습니다. 이로써 나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 카리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 카리스 안에 든든히 서십시오라고 증거합니다. 바로 고난이 은혜라는 것, 고난이 아름답다라는 이 진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만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다면 원망하며 불평하기보다 그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10번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으신 주님을 소개합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세 가지 모습은 무엇입니까? 가나다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입니다. 21절에서 2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네, 가번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입니다. 네, 주님은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본이라는 말은 어린 자녀가 이제 글씨를 배우지 않습니까? 네, 글씨를 배울 때 그 위에 따라서 쓸 수 있도록 희미하게 글자를 써서 그려놓은 견본을 뜻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이라는 삶의 글씨를 쓰셨다면 그 본을 따라 우리도 삶으로 복음을 써내려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십자가로 그리고 무덤으로 이어 영광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4번입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네, 바로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입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신명기 21장 23절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받은 자리까지 내려가셨으며 죄 없으신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주님의 고난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부당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이유가 되며 또 가능성이 됩니다. 답원입니다.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네,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셨다입니다. 네, 주님은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십니다. 양에게는 참된 안정과 보호와 구원의 길, 양에게 그것은 목자를 따르는 길뿐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고 또한 감독, 보호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겪는 고난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네, 큰 6번 결론입니다. 네, A번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봅시다. 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선을 행하는 거류민과 나그네의 삶을 살아간다. 네, 거류민과 나그네의 삶을 살아간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낯선 자, 즉 거류민과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 그것은 욕망과 탐욕의 물결이 넘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생명의 통로가 되고 혹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오해와 비방의 말을 막는 강력한 변호가 됩니다. 4번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과 같이 섬김의 삶을 살아간다입니다. 하나님의 종과 같이 섬김의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유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참 자유는 방종과 탐닉이 아닌 섬김으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는 섬김에 자유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지 못할 사람, 섬기지 못할 이유, 섬기지 못할 장벽은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답원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복음 안에서 해석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입니다. 자신의 삶을 복음 안에서 해석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 사도 베드로는 비록 당시의 종으로서 사환의 이 신분으로 부당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복음 안에서 자신의 삶을 해석하며 주님의 본을 따를 때 그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증거합니다. 그 어떤 삶의 무게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담당하신 그 죄, 그 고난의 무게와 비교할 수 없고 그 어떤 삶의 고통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또 묵상할 때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할 때 그 어떤 삶의 무게 속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능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비원입니다. 오늘 배운 것을 지난 주일 설교의 관점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가,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 피고인의 삶을 살아간다. 피고인의 삶을 살아간다. 예수님께서는 불법 재판 자리에서 피고인이 되셨으며 자신을 향한 음해와 거짓 증언, 극심한 조롱에 침묵하시며 감당하셨습니다. 단 주님은 자신의 정체성은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 진실에는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이 땅에서 낯선 자, 즉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부당한 대우와 차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피고인의 삶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참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 평가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번입니다. 나그네와 거류민의 삶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기억할 때 주께서 허락하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네, 주께서 허락하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거류민과 나그네의 이 삶이 힘겹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남은 시간은 날아가 버리듯이 신속히 지나갑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라 가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숨을 내쉬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들, 사랑할 기회, 섬길 기회, 헌신할 기회, 또 용서할 기회를 붙잡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암송구절은 베드로 전서 2장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어둠 가운데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은 주님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혈안이 되어 불법 재판을 벌였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거부를 당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주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한 거대한 불신앙의 이 사회 속에서 무시와 소외, 부당한 대우와 위협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고난이 결코 잘못된 삶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본을 따라 바르게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짧은 거류민과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때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며 선을 행하기에 힘써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과 믿음의 공동체가 어떠한지를 바르게 증거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과 같이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무거운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힘겨운 삶의 무게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